할렐루야. 예, 우리 좌우에 계신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예, 오늘은 미가의 집, 우리 사사기의 결말을 말씀을 좀 다루겠습니다. 우리가 본문은 말씀 중간중간에 계속 읽어가면서 17장 전체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는 두 개의 결론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미가의 집 사건이고 또 하나는 레위인의 첩 사건, 두 가지의 이 결론으로 그 당시 400년에 이르는 사사기가 얼마나 악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두 가지 사건으로 사사기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미가의 집의 사건은 종교적으로 얼마나 부패하였는지를 보여주고, 두 번째 레위인의 첩 사건은 얼마나 도덕적으로 그 사회가 무너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 두 가지의 사건이 되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종교적으로 또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이 얼마나 어그러져 있고 왜곡되었는지 미가의 집 사건을 통해서 저희가 한번 보고자 합니다. 우리 17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미가라는 인물로서부터 17장이 시작됩니다. 미가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러니까 아주 멋진 이름이죠. 신앙적인 이름입니다. 여호와 같은 이가 없다라는 어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름으로 주어진 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난 자가 미가입니다. 근데 하루는 그 어머니가 엄청난 부자였는데 돌아보니까 은 1100개를 잊어버린 거예요. 누가 훔쳐간 게 확실해요. 그래서 아무리 뒤져도 은 1100개를 뭐 구할래야 구할 수가 없습니다. 은 1100개는 사사기 다른 곳에 어떻게 나오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내가 진짜 그냥 삼손 때문에 못 살겠다, 삼손만 작아오면 누구든지 내가 은 1100개를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정도로 굉장한 금액인데 그걸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려서 어머니가 어떻게 하냐면, 누구든지 이것을 훔쳐간 자는 저주를 받을지라 딱 선언을 해요. 근데 그 선언을 딱 듣는데 그 웬걸, 그 누가 훔쳐갔냐면 그 아들이 훔쳐간 거예요. 그 아들이 그 선언을 딱 들으니까 내가 저주 받으면 어떡하지? 그리고 어머니한테 가서, 어머니 사실은 제가 훔쳐갔어요. 그리고 1100개를 다 드립니다. 그 어머니가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지금 전 세계가 다 무너져도 내 아들은 저주받으면 안 되는데 이걸로 어떡하나, 내 아들이 하나님께 복받아야 되는데 왜 이게 저주받게 생겼다라고 생각하면서,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 1100개를 받은 중에 은 200개를 여호와께 구별하여 헌금해야 되겠다, 그러면 혹 우리 아들이 저주받지 않고 복받지 않겠냐, 이런 생각으로 은 200개를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기로 결정을 하죠. 당시 한 사람 1년 연봉이 은 10개 정도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은 200개면 상당한 재산이 될 수 있죠. 그것을 여호와께 거룩하게 드리기로 했는데, 거기까지는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은 200개를 가지고 이 어머니가 은장색에게 그 은을 넘겨서 아들을 위한 우상단지를 만듭니다. 아들을 위한 신상을 만들기 시작하죠.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여 은 1100을 잊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게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그래서 그 200개를 가지고 신상을 만듭니다. 아들을 위한 우상단지 그 신상을 만들어 놓고 집에 딱 모셔놓으니까 이게 이제 번쩍번쩍하고 좋은 거예요. 이게 좀 뭔가 이 우상만 있으니까 좀 이상해서 큰 신당을 짓습니다. 신당. 큰 제사드리는 큰 신당을 지어놓고, 그러다 보니까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에봇도 만들어서 탁 놔두고 드라빈도 만들어서 만들어놓고 이렇게 구색을 맞춰놓고 이렇게 큰 신당을 만들었습니다. 여호와께 아들이 복받기를 간구하기 위하여 아들을 위해 우상을 만들어 놓은 세대, 그렇게 종교적으로 왜곡되고 타락된 것이 사사기의 시대였습니다. 성경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우리 6절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도, 하나님께 복을 간구하는 일에도 자기 소견에 좋아 보이는 대로, 아, 한 200개 정도, 한 20% 드리면 되겠지, 그걸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지, 이렇게 거대하게 신당을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지, 이렇게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시대, 그 시대가 사사기였습니다. 우상을 만들어 놓고도 주님께 복을 간구하는 혼합된 종교, 뒤틀어진 영성, 자기 소견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나를 예배하라, 어떻게 나에게 간구하라라는 명확한 기준을 주셨는데 그것이 율법이죠. 율법. 율법 중에 율법이 무엇입니까? 그건 십계명이죠. 십계명. 정말 율법 중에 율법. 우리가 십계명을 율법 조항이라고 생각하면 오해가 있는 겁니다. 십계명은 율법 조항이라기보다는 십계명의 전반부는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가, 후반부는 우리가 이웃에게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 정말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는가를 알려주는 것이 십계명인데, 1계명은 무엇이냐면 예배의 대상을 알려주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2계명은 무엇이냐면 예배의 방법을 알려주는 겁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 3계명은 예배의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4계명은 예배의 본질을 얘기합니다. 안식과 거룩.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십계명으로 내게 나올 방법들과 기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들을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만들어 하나님께 복받기를 간구했던 미가의 어머니. 미가의 집에서 무엇을 어겼습니까? 제2계명을 어겼죠.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라. 사람들이 왜 형상을 만들고 우상을 만듭니까? 그것은 자기의 욕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그 욕망에 형상화된 것이 우상이고 사람들은 자기 욕망을 따르는 만큼 우상을 만들어 섬기게 됩니다. 비록 여호와라는 이름은 부르지만 그 욕망이 형상화된 우상을 모시면서 자기 자신을 위하여 그 우상을 만드는 것 시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 제2계명이 적혀있는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제가 줄을 쳐놓은 것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리 사사기 17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줄친 부분을 보시면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지금 이 어머니는 출애굽기 2장에 십계명 두 번째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는데 17장 3절에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여러분 어떻게 4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지 말라는 것을 정확히 어떻게 토시 하나도 안 틀리고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시내산에 불러놓고 너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십계명을 막 써주시고 계실 때 그 밑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아론이 정확하게 하지 말라는 것들을 누가 가르쳐준 것도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프게 하겠다고 작정한 사람도 아니고 누가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적고 있는 걸 컨닝페이플로 넘겨준 것도 아닌데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는데 정확히 하지 말라는 것을 하게 되는 인생의 어떤 이 상황.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냥 가만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정확히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하는 하나님과 마음으로 원수된 백성이고 진노의 자녀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상황을 갖고 있는 자입니다. 미가의 어머니를 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지만 하나님의 이름만 부를 뿐이지 자기 욕망을 채우려는 종교 행위, 이것을 하고 있는 것이 미가의 어머니입니다. 저는 이게 더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면 혹시 모르겠어요. 그가 믿음의 신앙이 아예 없는 사람이면 모르겠어요. 신앙도 있고 믿음도 있었으나 우상을 만들어 자기 욕망을 따라 사는 미가의 어머니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신상을 세우고 또 신당을 만들어 보니까 뭐가 하나가 비었어요. 아, 제사장이 없구나. 어떻게 제사장을 구할 수 있을까 보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유다 지파에 속한 레위 청년을 한 명 만나게 됩니다. 우리 17장 7절 말씀.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의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에 거류하였더라. 유다에 속한 레위인이 에브라임 지파의 미가의 집에 움직이다가 거기로 만나게 된 겁니다. 아니 유다 지파에 속한 레위인이 왜 에브라임 지파에서 이렇게 서성거리고 있습니까? 그 이유를 8절에 나오고 있죠.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그 사람은 왜 에브라임까지 갔냐면 유다 땅에 그가 거주할 땅이 없었어요. 그는 레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 땅에 마땅히 거할 곳이 없어서 어디서 살아야 되나, 나 어디서 좀 먹고 살아야 되나 하다가 에브라임 선지의 미가를 만나게 된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를 거룩하게 구별하셨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들에게 열두 지파를 흩어져 살게 하시면서 내가 너의 기업이 되겠다, 그래서 너는 땅이 없어도 돼, 내가 너의 기업이 돼 라고 얘기하며 열두 지파에 흩어져서 내가 너에게 준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잘 지켜야 한다. 레위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무엇이냐면 우리 말라기 2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6절,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레위인에게 땅을 주지 않고 열두 지파에게 다 흩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가 너에게 진리의 입을 주겠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겠다, 너는 나를 동행하면서 백성들로 하여금 백성들이 죄에서 떠나게끔 하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레위인에게 주신 사명이고 그 사명을 받고 열두 지파에 흩어져서 그들은 비록 흩어졌으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될 수 있고, 흩어진 땅에서 우상 숭배하고 넘어졌으나 레위인들이 고쳐주고 죄악에서 떠나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사명을 레위인들에게 준 것입니다. 느헤미야 8장 7절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한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예, 레위인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이들이 다 율법을 읽었어요. 읽은 것들을 깨닫게 해주고 그 율법대로 살게 해주고 율법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는 것이 레위인의 역할입니다. 그러면 아, 이 미가의 집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마음이 있었을진 몰라도 우상을 만들어서 신당을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봤을 때 레위인을 만났으니까 레위인이 그들로 하여금 죄악에서 벗어나게 하면 되겠죠. 이거 하나님 그렇게 섬기는 건 아니다, 하나님 뜻을 알려주면 되겠죠. 그런데 레위인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한 가지 더 좀 기억해 둬야 되는 것은, 근데 레위인들 안에는 기업이 없었어요. 기업이 없었다는 뜻은 뭐냐면 자기 밭이 없었습니다. 자기 밭에서 나오는 소산의 음식물이 없었어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레위인은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너희 중에 11조를 내지 않냐, 모든 곡신의 10분의 1은 내 것이니까 다 갖고 와서 여호와 앞에 거제로 올려드린 후에 그 일부를 레위인들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일부는 레위인들에게, 그 일부는 가난한 자에게, 고아와 가부에게, 거류하는 객에게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풍성이 있게 하라라고 이야기한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기업을 안 줬기 때문에. 그런데 사사기 시대에는 그 누구도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야 될 목을 주께 드리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들이 그에 속한 유다 지파에서 거류할 곳이 없는 거예요.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먹고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어디 좀 거류할 수 있나, 어디서 내가 좀 먹고 살 수 있겠나, 이 지파 저 지파 기웃기웃 거리면서 이 청년된 레위가 지나가다가 미가의 집에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단지 사사기 시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에 팽배했습니다. 느헤미야 13장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목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레위인들이 왜 방랑하고 있나요? 왜 도망하고 있나요? 마땅히 자기 목이 없어서 자기 밭으로 자기 일로 다 흩어져 도망간 겁니다. 이 유다에 속한 이 청년도 이 거류할 곳을 찾아 돌아가다가 미가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미가를 만났을 때 미가가 그 레위 제사장을 보고 이렇게 소위 말하는 어퍼를 넣습니다. 그 17장 10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여러분 여기서 레위인이 하나님을 경외했으면 이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을까요? 오히려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마땅히 주님께 드릴 것들을 잘 드렸으면 이 비극은 여기까지 가지 않지 않았을까요? 도대체 이 레위인은 무엇에 유혹되었을까요? 아, 내가 마침내 거주할 곳을 찾았다에 넘어졌을까요? 아니면 해마다 주기로 했던 은 10개와 옷 한 벌에 미혹되었을까요? 아니면 너가 제사장이 되라, 그 제사장의 직분에 혹시 미혹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레위인들은 다 제사장이 되는 게 아니에요. 레위인들 중에 레위 지파의 세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아론의 자손만 제사장이 되고 나머지는 다 레위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사장은 우선 옷이 멋있어요. 기본 보석 몇 개 좀 달고 다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은총을 주셔서 대제사장 한번 뽑히면 아마 평생 뭐 걱정 없어요. 뭐 이렇게 왕관도 써야 돼. 하여튼 멋있어요. 근데 레위인은 여러분 뭐 했냐면요, 맨날 성물 닦고요, 그 재 탄 거 재 치우고요, 맨날 그 허드렛 일, 보이지 않는 일 닦고 문지르고 줄 세우고 이런 일 하면서 돌아다니면서 말씀 전하고 도저히 빛이 나지 않는 일들을, 저 힘겨운 일들을 레위인들은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을 감당하는, 충실하게 감당하는 역할은 결코 쉽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바벨론 포로 70년이 끝났을 때, 여러분 수르바벨 때, 그때 자 우리가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났으니까 우리 다 같이 여호와의 성전을 재건합시다 라고 우리가 1차 포로 귀환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때 기다렸다는 듯이 제사장들이 4,200명이 나옵니다. 이날을 기다렸습니다. 70년을 기다린 제사장들이 다시 여호와께 예배드립시다 라고 4,200명이 나왔는데 그 중에 레위인이 몇 명 나온지 아세요? 여러분 341명. 341명 나왔어요. 제사장이 4,200명 나왔는데 훨씬 더 큰 지파인데도. 가기 싫은 거예요.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이제 내 밭을 구고 뭐 여기서 좀 이렇게 할 수 있겠는데 또 그 황폐한 땅에서 내주도 않는 11조 가지고 막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두 번째 포로 귀환 때는 전체 인구가 1,500명이 나왔는데 에스라와 함께 레위인들 한 명도 안 나왔습니다. 레위인이 없으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에스라가 레위인들을 어떻게 설득해가지고 명령을 지명해가지고 강제로 끌고 가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사장들은 제사 드리는 것 중에 제사장의 목이 있었습니다. 이 뒷다리와 가슴살과 그 목은 따르게 해서 아 우리 제사장 딱 드리지만 레위인들은 온전히 드리는 11조밖에 그의 목이 없었어요. 세대가 패역할수록 그들은 점점 더 살기도 어렵고 어려움에 겪어 있는 자였습니다. 이 유다에 속한 레위인이, 제가 이름을 안 바뀌려고 그랬는데 요나단입니다. 요나단 뒤에 나와요 이름이. 이 유다에 속한 레위인이 제사장 역할에 여러분 관심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18장에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단지파가 나옵니다. 단지파. 단지파는 다 지파들마다 뭐 정복받지 못한 땅들이 있어서 고통을 받는데 단지파는 송두리째 땅을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머물 곳이 없어서 여기저기 어디 머물어야 되나 그 지파들이 움직이면서 미가의 집을 딱 본 겁니다. 보니까 으리으리한 신상이 있는 거예요. 야, 이거 가지면 우리 지파 잘 되겠다라고 해서 무장 한 600명을 보내서 그거 내가 가져가겠다라고 훔쳐가려고 합니다. 그때 유다 청년이 이걸 지키는 자잖아요. 그래서 딱 막았습니다. 안 됩니다. 이거 왜 훔쳐가려고 그래요? 이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 지파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 이 미가 집의 제사장 될래? 아니면 우리 단지파의 제사장 될래? 이렇게 또 오퍼가 또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또 내가 지파의 제사장 되기는 쉬운 일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 우상 단지를 다 들고 단지파로 가서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사사기서 18장 19절 20절에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에 입을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20절 그 제사장이 예, 마음이 기뻐했어요. 아, 더 빛나는 자리에 가야 되겠구나. 더 좋은 자리에 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마음을 기쁜 마음으로 그 제사장직을 받아서 모든 우상을 들고 가게 되는 사건이 18장에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레위 안에 있던 또 다른 욕망 아닙니까? 마치 미가의 어머니가 아들을 복받기 위하여 우상을 만든 것이나 레위인이 더 좋고 더 빛나고 더 멋져 보이는 자리에 계속적으로 옮겨 다니는 것이나, 비록 둘 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 하더라도 자기 욕망을 채우는 또 다른 우상 숭배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 17장의 말씀은 너무나도 어이없게 이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복주시리라 라는 그의 소망과 믿음으로 끝나게 됩니다. 우리 17장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이제 내게 복주시겠다. 우리 하나님께 은 200이나 드려서 큰 신상도 세워놨고 신당도 세웠고 레위인들을 고용하여, 이게 그가 성경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이 돈으로 고용해서 내 제사장을 삼았으니, 성경 말씀 그대로 내 제사장을 삼았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주시리라. 여러분, 이게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입니까? 욕망에 가득 차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우상을 만들어 모시는 어머니가 문제입니까? 아니면 자기 소명과 부르심을 다 잃어버리고 우상의 현장을 보면서도 먹고 사는 문제에, 또 자기의 권력력에 미혹된 레위인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아무도 레위인에 대한 목을 내지 않고 여호와께 마땅히 드릴 예물도 훔쳐 레위인을 떠돌이로 만들고 장막이 무너져버린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모든 백성의 문제입니까? 여러분, 이 일에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무엇이냐면, 여기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다 바알과 아스다럿과 다곤신을 부르면서 이런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거룩과 순결의 이름 여호와 이름을 군데군데군데 다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께 복받자, 거룩하게 하자 하면서 주 앞에 가증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위협이고 부담이 되는 겁니다. 이런 종교적으로 타락된 사사기 시대를 우리가 함께 보면서 혹시 나는 괜찮은가요? 이 시대 교회는 정말 괜찮습니까? 지금 우리 목회자들은 다 괜찮은가요? 언제쯤 되면 우리가 이 본문을 좀 편하게 읽을 수 있을까요? 저는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두 가지의 말씀을 좀 집중해 보면서 좀 하나님께 좀 간구하는 저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미가의 집과 동시대를 살았던 한 가정에게 좀 집중하고 싶어요. 미가의 어머니는 하나님께 복을 간구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큰 프로젝트를 해서 제사상까지 샀어요. 근데 여러분, 태풍의 눈이 있죠? 태풍이 그냥 큰 바람으로 전체를 휩쓸어도 태풍의 눈은 고요하고 서정적이지 않습니까? 이 사사기에 모두가 파괴하고 배신하고 죽이는 그 휘몰아치는 한가운데 굉장히 고요하고 서정적인 배경이 나오는데 그것이 룻기입니다. 룻기 1장 1절 말씀 보시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룻기의 배경은 사사기였어요. 아니, 이렇게 사람들을 우상 숭배하고 넘어지고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하나님은 17장부터 21장까지 한 번도 주도적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무대에 나와있지 아니하고 다스리지 않는 것 같은데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하나님은 룻의 작은 헌신을 보고 계셨고 그 가정에 복을 주고 계셨습니다. 룻기는 태풍의 눈과 같이 격동하는 사사기와 요동하는 사무엘선 사이에 위치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느 가정에 복을 주시는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미가의 어머니 집에 어머니처럼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십시오라는 소망을 담아 우상신전을 세우고 제사장을 고용하여 여호와의 이름만 남았지 사실 자기 욕망과 욕정으로 가득 찬 그 가정에게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남편을 잃고 두 아들도 잃어버리고 어떤 비련한 여인이 된 자기 스스로 마라라고 나는 고통받는 자다 쓴물이다라고 얘기하는 그 여인에게를 충성되이 섬기기로 한 이방인 여인 그 결심에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시대에 복을 내리셨습니다. 여러분 같은 시대에 미가의 어머니의 집과 나오미의 집 하나님께서 나오미의 집에 관심을 가지시고 그 자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얼마나 복을 주셨냐면 그의 자손을 통하여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정말 세상이 누릴 수 없는 복을 하나님 그 가정에 주셨습니다. 미가의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나는 은 200개를 구별하여 드렸다. 멋진 우상도 만들었고 신당도 만들었고 에봇도 있고 드라빔도 있다. 여호와를 향한 큰 신전을 만들었다. 이제 내게 복을 주시리라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 다른 편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은 나오미와 자기를 마라라고 부르는 자를 신실하게 쫓는 룻의 헌신 그 작은 헌신에 하나님께서 그 이방 여인에게 복을 주신 겁니다. 또한 미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제가 갈 곳 없이 방황하는 레위인을 내가 고용해서 내 제사장을 삼았고 매년 내가 은 10개나 주었고 옷 한 벌도 주었고 내가 그걸 제사장도 삼아서 거류할 곳도 주셨다. 이에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시겠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이 먹을 것이 없어서 이삭 죽기를 하는 룻에게 보아스가 큰 걸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좀 편하게 죽게 놔둬라. 죽다가 힘들어서 목마르면 음료, 물 좀 줘라. 그리고 이왕 주는 걸 좀 많이 털어가지고 많이 많이 듬성듬성 풍족히 가져갈 수 있도록 해줘라. 그 보아스의 친절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미가의 집처럼 욕망이 덕진덕진 붙은 엄청난 프로젝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나오미와 같이 가련한 성도 루세계 같이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작은 섬김, 그 작은 호의 그를 아주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는 은혜 그곳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오미와 같은 가련한 여인이 내게 누가 있는가 생각해 보니까 누가 하나가 생각이 탁 나더라고요. 그분을 도우면 됩니다. 그분과 함께하면 돼요. 내가 당신을 혼자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앞길이 어렵더라도 제가 함께 가겠습니다. 룻과 같이 가부가 되어서 어려운 자가 혹시 떠오르는 있다면 그분을 돕게 되면 됩니다. 거창한 것이 아니라 물을 마시게 하고 조금 더 편하게 이삭을 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푸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복을 내려주십니다. 내 삶이 비참하게 됐다고 여러분 낙담하지 마십시오. 내 비련하고 가련하고 비참한 내 삶의 사실은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하고요. 하나님께서 수고하는 과부에게 가난한 자에게 마음껏 물을 마시게 하는 보아스의 친절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어 그 자자손손 미가가 원했던 복을 그 가정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을 들은 대로 우리의 성교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내 손에 닿는 대로. 여러분 내 손에 닿는 사람이 내 선교의 시작점이죠. 여러분 저기 캄보디아 사람 사랑하는 거 쉽습니다. 내 손에 닿는 사람 사랑하는 게 어렵죠.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 주의 선교를 시작하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는 정말 나의 삶에 신실하고 충성되기 위하여 다루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나의 욕망입니다. 욕망. 여러분 우리의 지성, 체력, 활력, 건강 이 모든 것에 우리는 제한이 있어요. 건강도 제한이 있고 여러분 먹는 걸 아무리 좋아도 먹다가 제한이 있고 시력도 제한이 생기고 모든 것에 제한이 있는데 우리 인간에게 한계가 없는 것이 단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욕망입니다. 욕망. 나이가 아무리 들어도 내가 지식적으로 얼마나 충만해져도 내가 건강한 거와 상관없이 재물을 쌓는 거와 상관없이 한도 끝도 없이 한계가 없는 것이 있는데 우리 삶의 욕망입니다. 이 욕망은 종교나 신앙 자체로 무력화하거나 또 시간이 해결할 수 있거나 이 세상 것들로 다스릴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욕망이 끝나는 순간이 언제인지 아세요? 죽을 때. 죽은 사람은 욕망이 없죠. 꽉 짓고 죽은 사람 없죠. 죽을 때 모든 욕망이 끊어집니다. 죽음의 능력과 권세 앞에서만 이 욕망이 다스려집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이 욕망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과 권세를 힘입을 필요가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부르고 있지만 덕지덕지 붙어있던 욕망들을 제거하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날마다 주의 십자가를 붙드는 겁니다. 주의 능력과 권세 앞에 있을 때만 나의 욕망이 완전히 다스려집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그의 죽음의 권세가 비로소 나의 욕망의 굴레에서 자유하게 합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선한 일을 하면서 좋은 일을 하면서 복된 일을 하면서 자기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일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우상은 자기를 위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 우상과 가장 대척점에 있는 것은 나를 부인하고 나를 죽이는 십자가에 있습니다. 십자가는 자기는 없습니다. 나 자신은 없습니다. 나를 죽이는 것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날마다 붙들고 제2계명을 어기는 것이 우상 숭배라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2계명의 방법은 십자가를 붙들고 주 앞에 나아가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것은 주님 나의 정욕과 탐심을 주 앞에 못 박습니다. 주님이란 이름을 부르고 이 선한 일을 하는 동안 자기 우상이 생기지 않도록 주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마지막 구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고 내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삶의 유일한 소망이 있다면 십자가를 붙드는 신앙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있고 십자가는 단지 내가 내 영혼이 구원받을 때만 주 앞에 나가는 길이 아니라 매일매일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며 선한 일을 할 때 마땅히 붙들고 자랑하고 끝까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붙들어야 할 것이 주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로만 자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십자가에 내 육체에 못 박히고 예수의 생명으로 날마다 새롭게 되는 것이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선한 일을 하는 우리가 날마다 붙들어야 할 유일한 하나님께 나아갈 방법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임종예배를 하나 드렸는데 참 아주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다가 이제 마지막 임종 가운데 있으셨는데 딱 뵈니까 이제 하나님 부르실 때가 다 되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불을 덮고 이렇게 다 계신데 이제 천국 갈 준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시면 됩니다. 용서하실 분 용서하시고 주님 붙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하려고 제가 이불을 탁 내려보니까 이분이 십자가를 꽉 붙들고 계시더라고요. 십자가를 꽉 붙들고 계신 그거 보고 제가 참 많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십자가 붙들고 가는 겁니다. 그냥 꽉 붙들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 예수님이라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 좋은 일을 위하여 우리 자자손손 주님의 복을 받기 위한 이 거룩한 일을 하기 위하여 내게 꼭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십자가. 십자가가 없으면 나의 욕망이 덕지덕지 붙어서 어느새 나의 신상이 그려져 있고 나를 위해서 사람을 고용하고 신당을 만들며 여호와께 복 주시옵소서. 이런 사사기에 왜곡된 신앙을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되는가. 내가 혹 오늘 전도를 나간다면 내가 혹 어떤 봉사를 한다면 내가 혹 어떤 헌금을 한다면 내가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예배의 방법 대신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나를 부인하고 나를 죽고 나의 정욕과 탄심을 주님 죽음으로부터밖에 다스릴 수 없는 나의 썩은 이 정욕 하나님께서 덮어주시고 주의 죽음의 권세로 나를 다 죽이고 예수의 새 생명 얻게 없어서 그렇게 섬길 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고 날마다 주님 앞에 꼭 붙들되 여러분 호흡이 다하는 그날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여러분 손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묻은 십자가 내가 누구의 이름을 부르는가는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얼마나 더 선한 일을 하고 큰 프로젝트 하는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들고 이 일을 하겠다 할 때 이 어그러진 영성에서 이제는 벗어나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 우리 주일수 초대교회 하나님 부르신 곡된 사명 잘 감당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귀한 주의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